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들 굉장히 그 책망 조화 섞인 그런 말씀으로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제 좀 실행에 관한 문제 몇 가지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라는 표현하고 이제 맥이 같죠. 헛된 영광을 구한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비슷한 거죠. 그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끼리 그냥 막 이렇게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막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실상은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옷단을 길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모습으로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행동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저주하셨죠. 그런 자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는 어떤가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2장과 3장에서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제 소개할 때 에서버두, 사빌라, 라오디기아 맨 마지막 교회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기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아무것도 없다. 넌 아무것도 아닌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스스로 뭐나 되는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이건 스스로 속이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으스대고 뻐기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상태를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상태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상태를 사실 정확하게 볼 수만 있다면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잘 아는 거죠. 예. 아무것도 아닌 줄 스스로 알면서도 뭐나 되는 것처럼 밖에서 이제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니까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속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속아서. 속아서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그런 거죠. 옆 사람에 있는 아무개를 보니까 아이 쟤는 굉장히 형편없고 이렇게 한데 나는 보니까 쟤보다는 좀 낫네. 그러니까 나는 뭔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4절에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똑같은 말씀인데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울 때에는 정말 아유 내가 이거 뭐 자랑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아유 그것으로서 나는 참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교회 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면 이제 목양자가 있겠고 또 성경 교사들이 이제 있겠지요. 사실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실 때는 모든 성도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좀더 많은 분량의 것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절을,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목양자가 이제 주장하는 자세로 봐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당신들은 왜 목양자를 안 섬기냐. 뭐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들이밀게 되면 굉장히 이게 불편해지는 거죠. 이게 서로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자칫 잘못 다루게 되면 성도들이 이제 실족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 목양자들로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치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좀 이제 그냥 건너뛰고 싶은 이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제 마음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이제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말씀도 좀 전합니다. 그리고 뭐꼭 가르치는 자가 저만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 여러 형제님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른 목양자가 이제 또 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른 어떤 지역 교회로 옮겨가셔야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어쨌든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올바르게 아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실행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려면,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이거는 주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구차하지 않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주는 사람 불편하고 받는 사람 구차해지고 그렇게 될수 있는데 올바르게 실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올바르게 실행하려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관계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표현대로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그 관계가 그게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 우리가 한 생명으로 묶여 있고 이것이 어떤 무슨 뭐 그냥 단순한 어떤 뭐 학원 강사나 무슨 어떤 계약직 근로자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게 세상법을 우리가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법 안에서 우리가 걸으면서 새롭게 형성된 그 관계라는 거, 생명의 관계라는 거,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해도 이것은 실족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다.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분명한 한 뭘 주고받든지 거리낄 게 없어요. 그렇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다른 편에게 줬다 해서 그것이 불편하거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줄수록 기쁜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관계에선 그런 거예요. 부모 자식도 똑같죠. 자식이 부모에게 뭘 주든 부모가 자식에게 뭘 주든 그 생명의 관계가 명확하면 그 사랑의 관계가 명확하면 그럼 사실 뭘 주고받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에서 이제 이런 어떤 생명의 관계가 빠진 채 뭔가 이걸 사무적으로 뭔가를 이걸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면 이게 서로가 불편해지는 이제 그런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는 세상 질서와는 다른 거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 새롭게 형성되는 이 관계, 이것은 육신의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관계라는 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그 소위 유무상통의 문제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전부 이렇게 내어놓고 함께 물건을 썼던 그 사도행전 2장의 경우에 왜 그게 가능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관계라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했고 생명의 관계인 것이 분명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실족거리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거를 전혀 이해 못한 채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이 이것을 이론만 따다가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지금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의 이 모든 것을 똑같이 분배해 줄게. 너희들 있는 거 다 내놔. 내가 분배해 줄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것입니다. 네,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마귀가 망쳐놓는 방법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공산주의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내에서도 여기에 지금 있는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하는 굉장히 귀한 말씀을 마귀가 망쳐놓게 되면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 굉장히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 구절을 보시면 속지 말라 7절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뭐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그 헌금의 원리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 9장 5절에 있는 말씀과 이제 이 말씀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좀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이거 이제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곧 전에 너희가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리하면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이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헌금, 이제 우리가 편하게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실제 사용은 이제 성도들 내에서 그게 이제 사용되는 거죠. 이 이제 헌금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색하게 뿌린다, 또 후하게 뿌린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물질적인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후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채워주시고 인색하게 하면 하나님도 인색하게 이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말씀과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도 이제 헌금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맥으로만 볼 때는 이 말씀이 뭐와 연결이 된 거냐면 지금 윗구절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10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회 내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데 문맥상으로 보자면은 이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보조 설명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 뭐 사역자들도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성도들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일반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들로 뭐 목사들의 비리와 뭐 횡령과 또 뭐 착취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어지럽게 돼서 이런 것들이 좀 외면당하는 그런 주제이지만 우리가 그런 걸 배제하고 본다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약속하신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거기 들어가서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열한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차지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서 너 거기 가서 농사도 짓고 뭐 목축도 하고 뭐 모두 하고 다 해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 분배를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그 가나안 땅 전체 지역이 여섯 군데를 지정해 주시면서 그 위성 도시들을 이렇게 해갖고 총 48개의 도시들에 레위인들은 분산해서 살도록 하시면서, 땅은 분배를 안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그 주변에 나머지 지파들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실제로 그걸 취하시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을 레위 지파가 사용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지파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다. 민수기 3장 12절, 45절, 8장 14절 이런 데 보면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의 몫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섬기는 일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를 섬기는 일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의 생계를 나머지 11지파가 이제 책임지도록 하시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게 레위 지파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자존심 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도 땅 분배해주면 내가 내 능력껏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다른 지파보다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나는 그 자손 대대로 우리 지파는 처분만 바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먹고 살라는 거야? 안 주면 어떡하지? 11조 낼 돈 없다고 안 주면 그때는 우리는 뭐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요? 레위 지파 굉장히 호전적인 지파예요. 그렇죠? 그 레위 지파가 그 이제 그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이제 르시, 레유, 레위가 이제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이 레위 지파가 이 야곱이 이렇게 이제 열두 아들하고 이제 이동하다가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그 세겜 추장 세겜에게 이제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뭐든지 다 줄 테니까 그 디나만 우리에게 달라 뭐 이렇게 이제 막 계약 조건을 걸어올 때 이 아들들이 분개했어요. 그렇죠? 분개했는데 특별히 누가 분개했냐면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니들 할례 받으면 우리가 니들 조건 다 들어줄게.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이교도들이 그 할례 받았을 때, 그 일종의 수술이잖아요? 수술 받고, 제일 아픈 그 시점을 딱 틈타가지고, 레위 지파와 그 시므온 지파가 가가지고,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어땠냐면, 이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더디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뭘 했냐면,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벌거벗고 춤추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이건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받아온 그 식병 돌판을 박살을 내버리고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중에 주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편입니다. 다 똑같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지금 열두 지파가 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인데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레위 지파만 나왔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러죠? 각 사람이 칼을 차고 진영을 다니면서 너희 형제와 너희 가족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몇 명이 죽었냐면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자기 형제, 친척, 친구, 조카, 삼촌 가서 그냥 막 죽인 거예요. 우상 숭배한 그 자들을.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레위 지파가. 그런데 이러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니들은 다른 지파가 처분해 주는 것에만 기대서 먹고 살아라.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이 명령, 자신들이 굉장히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그것을 견디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지파로서 레위 지파를 뽑으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레위지파를 먹여 살리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이 한 지파를 먹여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잘 실행되냐 안 되느냐는 전체 지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냐. 이게 뭐 3개월 가고 6개월 가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간다는 건 하나님께 대한 실제적인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속될 수 있냐, 지속될 수 있냐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한 지파를 나머지 11지파가 먹여 살리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레위지파의 생계가 풍요롭다는 것은 이 나머지 지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레위인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처럼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니면 못해요.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우리가 레위 지파처럼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어떤 신약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지파가 있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 삶을 떼어놓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데 그들이 이제 교회의 기초가 다져지던 그 초기에는 이제 사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언자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목사, 감독, 장로라 불리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목양자들이 이제 있게 된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풀타임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풀타임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그 생계를 누구 보고 책임지라고 하신 거냐면 나머지 성도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9장 11절에 또 고린도전서 9장 6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복음 사역자들의 그 일하지 아니할 권리라고 표현하십니다. 굉장히 희한한 권리죠. 일하지 아니할 권리.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음 풀타임 복음 사역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탐탁치 않은 조치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뭔가를 이렇게 그냥 초자연적으로 툭 떨어뜨려 주시든지 아니면 시작할 때 그냥 은행 통장 계좌를 개설해 주셔서 거기에 그냥 그 뭔가 이렇게 매달 그냥 하늘에서 직접 뭔가를 이렇게 좀 그 몇백만 원씩 꽂아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폼도 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 내에 지역 교회 내에 그 지체들에게 그 생계를 책임지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이 강한 그런 어떤 이 풀타임 사역자들의 경우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아까 구약 시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그 뭐 몇몇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 하나님의 새롭게 세우시는 이러한 어떤 규칙들, 이러한 것들이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정되게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지체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헌신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 뭐 저를 포함해서 저도 한 지체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지체들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일을 일에 헌신해서 그것을 풀타임으로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계를 물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채워야 된다는 그 책임감 그것을 갖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직접 드리는 것이 굉장히 저로서도 뭐 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저는 어쨌든 굉장히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제가 제 생계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지체들께서 이렇게 이제 저희를 목양자인 저를 위해서 이제 뭐 많은 물질로 이렇게 채워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저희는 이제 큰 문제는 없는 그러한 상태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목양자가 저 일이라는 보장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여기에 또 이 지역 교회에만 계속 계시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러한 말씀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 뜻에 대한 어떤 원리와 원칙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늘 그러한 마음은 있어야 된다. 우리는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이제 막 이제 저한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럼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이 부분을 굉장히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좀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제 전해야 되는 말씀이기에 오늘 전했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시죠.